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의 규모는 작았지만 역대 최대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탁구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파리 연결하죠. 자, 오선민 기자, 이제 한 경기만 더 따내면 우리나라의 동메달이 확정이 되죠?
네, 현재 독일과의 동메달 결정전이 진행 중인데요. 우리가 매치 점수 2-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먼저 신유빈 전지희조가 나선 첫 번째 복식 경기에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첫 두 게임을 이기고 뒤에 두 게임을 내주면서 추격을 허용하긴 했지만 마지막 게임에서 4-7로 뒤지다 11-8로 역전해낸 끈기로 소중한 선취점을 따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단식 경기에선 이은혜가 카우프먼을 게임 스코어 3-0으로 꺾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식 경기 에서 전지희가 승리로 마무리 지으면 우리나라의 동메달이 확정됩니다.
네, 앞서 우리는 중국에 지면서 동메달 결정전에 나섰는데 이 경기에서 논란이 좀 있었네요.
네, 신유빈과 전지희가 나선 경기에서 게임 스코어 1-2로 뒤지던 네 번째 게임. 우리가 8-9 한 점차 추격하던 순간 관중석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바람에 서브를 준비하던 전지희 선수는 자세를 풀었는데요. 선수들의 최고의 경기를 보기 위해선 팬들도 매너를 지켜야 하는데 아쉬운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태권도에서는 우리 코치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죠?
네, 문제의 장면은 태권도 서건우 선수의 첫 경기 16강전에서 나왔습니다. 1초를 남긴 상황에 서건우 선수가 돌려차기를 성공시켜 16-16 동점을 만들었는데 판정 끝에 서건우 선수가 패자로 선언됐습니다. 이때 오에리 코치가 코트로 뛰어들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결국 판정이 번복돼 8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세계 태권도 연맹은 대한체육회를 통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오에리 코치는 사과해야 한다면서도 그렇게 끝나면 아무것도 뒤집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밤사이에 있을 올림픽 경기에서는 눈여겨봐야 할 또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의 14번째 금메달이 나올지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밤 금메달을 노리는 유력 종목은 근대 5종입니다. 선수 한 명이 펜싱과 수영, 승마에 사격과 육상까지 치르는데 지난 도쿄올림픽 때 처음으로 동메달을 딴 전웅태가 준결승을 2등으로 통과하며 순조롭게 결승에 도착했습니다. 2회 연속 메달은 물론 더 높은 순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도화지에 가운데에 그냥 일자로 긋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 게 그 도화지에는 안 치려도 될 것 같거든요. 근대 5종에서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올림픽에 도전한 서창환도 함께 결승에 올랐습니다. 근데 5종 결승전이 끝날 무렵엔 우상혁이 남자 높이 뛰기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역시 도쿄대회에 이어 올림픽 결선에 두 번 연속 올랐는데 파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겠다는 다짐 속에 개인 최고 기록 2m 36cm를 넘어설지도 주목됩니다. 도쿄 땐 아쉽게 4위를 했지만 이번에 메달을 딴다면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이봉주의 은메달에 이어 28년 만에 육상 종목에서 메달이 나오는 겁니다. 절친인 전웅태와는 이런 약속도 나눠뒀습니다.
네, 이름에 다 W가 들어가서 그냥 손으로 W를 하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뜻을 거스르는 선수를 국가대표에서 뺄 수 있는 협회 규정에 대해서 어제 JTBC가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회는 그 조항이 14년 전부터 있었던 거라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협회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크면 결국 선수들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작성된 대한배드민턴협회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파리올림픽 5개월 전입니다. 국가대표 제외 지침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제외 기준을 마련했다고 적었습니다. 신설한 국가대표 대상 제외 기준은 회의록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횟수와 경중에 따라 국가대표 자격을 얼마나 박탈시킬지 기준들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협회의 정당한 지시를 세 차례 이상 따르지 않으면 최대 영구 제명이 가능한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해당 조항들이 만들어지기 전인 지난 14년간 징계당한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제외 조항은 2010년부터 존재했다며 안세영 선수가 아니라 지난해 음주 후 훈련에 불참한 선수를 계기로 재정비한 것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 등 일부 조항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휘란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가 당정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한동훈 여당 대표가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자 곧바로 대통령실에서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선거 민주주의를 해친 범죄라며 반성과 인정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 재개가 맞는 건지 의문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복권에 공감 못할 국민이 많을 거란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 등 아직 절차가 남아있고 명단이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복절 특사 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됩니다. 친윤계도 한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JTBC에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할 수 있는 공식 통로를 놔두고 특정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야권 인사를 사면 복권하는 건 역대 정권의 관행이라고도 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놓고 야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규탄대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요구가 쏟아졌고 다음 주에 예정된 광복절 경축식에는 민주당도 참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김형석 관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가 독립기념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비상시국회의 등 제야단체와 주요 야당 인사들은 역사 부정 세력을 끌어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외쳤습니다.
제2의 독립운동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도 윤 대통령이 이 인사를 계속 고집하고 눌러앉힌다면 이것은 100%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뉴라이트 인사를 임용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역사 부정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탄핵을 받아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도 일제히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JTBC에 확정은 아니지만 행사에 불참할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도부가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전해들었다며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경축식 불참을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광복회도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앉아있게 된 것이라며 14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오찬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오늘 북을터뷰는 60대 일용직 전기공 국형호 씨 이야기입니다. 3년 전 남양주의 한 호텔 공사 현장에서 안전장비조차 없이 홀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판 끝에 업체 관계자들이 안전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상엽 기자가 유족을 만나봤습니다.
막 들어가서 막 깨어날까 싶어서 막 팔 주무르고 다리 주무르고 그러고
한 여성의 남편이자 두 아들의 아버지로 살아왔습니다. 30년 차 베테랑 전기공 국형호 씨입니다. 전기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2021년 4월까지 빼곡했던 국 씨의 수첩. 그런데 그 다음 달은 텅 비었습니다.
근데 막 울며 불며 들어가니까 정말로 막 줄줄이 그냥 수십 개 걸어놓고 있는데 아무것도 미동도 없었고.
2021년 5월 3일 국 씨는 경기 남양주의 한 호텔 공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일용직 하청 근로자로 일당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하 기계실에서 배선 통로를 만드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4m 높이 벽면에 설치해야 하는데 국 씨가 밟고 있던 이동식 비계가 뒤로 밀렸습니다. 국 씨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나서 집에 가자고 그랬더니 이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검찰은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전 책임자들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는 재해조사 의견서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이동식 비계에 바퀴 브레이크는 설치됐지만 실제로 쓰지는 않았다고 적혔습니다. 누구든지 비계를 밟고 올라서면 추락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업체 측은 당시 2인 1조였는데 보조자가 자리를 비웠고 그때 국 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 씨의 보조자는 경찰 조사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받지도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도 작업 중 안전감독이나 점검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청과 하청업체에 벌금 500만 원을 안전총괄 책임자와 현장 소장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동식 비계 바퀴를 고정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안전모 지급과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도 물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업체들이 유족에게 8,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집을 늦게 장만했어요, 사실은. 딱 2년 살다 가셨어요. 정말로 힘들게 힘들게 반지하방에서 살다가.
최근 유족은 유품에서 오래된 통장을 찾았습니다. 소아암을 앓는 아이들이 아프지 않길 바라는 소원이 담겼습니다.
또 한 15년 정도부터 어린이 소아암 같은데 저 몰래 액수는 크진 않지만 기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어린 생명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고.
유족도 소원을 빌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에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원청이든 하청이든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안정하게 한다고 해도 사고가 일어나는 세상인데.
원청업체 대표는 JTBC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을 드렸다며 재판 결과를 인정하고 반드시 배상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한 학교를 공격해서 최소 100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중재국들이 휴전 협상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머리를 감싸진 채 주저앉아 울부짖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가자 지구 북부 가자 시티의 한 학교가 로켓 공격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피난민이 머물던 장소로 사망자가 최소 1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학교 두 곳을 타격해 18명이 숨진 지 이틀 만에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은 오는 15일 가자 휴전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국 등 중재국 보란 듯이 공격 수위를 높인 겁니다.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에서도 지상 작전을 재개했습니다. 하마스 지도자 암살 이후 피해 보복을 예고한 이란은 이스라엘 공격 수위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전면전만을 피하자는 중도 성향의 신임 대통령과 강경파인 혁명수비대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가 숨진 배경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압박감을 느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권익위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고인이 숨지기 이틀 전에 나눴던 대화를 공개하며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단초를 마련하는 게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시작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현재 시간 9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주택가에 중형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61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브라질 항공사인 보이페스 소속으로 상파울루 과를류스 국제공항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여객기가 상공에서 몇 바퀴 돌다가 추락했다고 하는데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엑소와 염색체를 가져서 출전 논란에 휩싸였던 알제리의 복싱 선수 이만의 칼리프가 여자 복싱 66kg급 결승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칼리프는 경기를 마친 뒤 다음 올림픽에서는 나처럼 비난받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는 소감도 남겼습니다. 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효자 종목 가운데 하나가 사격이었죠. 레몬맛 캐러멜을 먹고 경기가 잘 풀렸다는 금메달리스트 오예진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저도 제주도 가서 부모님 정말 보고 싶은데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가 곧 앞으로 다가와서 다른 사람들이 뭐 메달 예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썼고 제 세계 순위도 저는 찾아보지 않았고 재밌게만 하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훈련하고 임했습니다. 입 밖으로 할 수 있다, 재밌게 해, 즐겨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내뱉으면서 대회를 치렀었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긴장해서. 제가 원래부터 이 새콤달콤 레몬맛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거 먹고 대회를 치러봤는데 경기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3등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결선 때 느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경기 진행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서 응원을 크게 해주는 게 더 힘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다들 잘 모르셔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해도 되고 굉장히 힘이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팀이라서 안심하고 재밌게 마지막 두 발은 진짜 재밌게 쏘고 나왔어요. 누가 이겨도 어차피 한국이니까. 친구들 스토리 보면 다 막 놀러 다니고 대학 친구들이랑 뭐 축제하고 이러는데 부럽긴 했지만 또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이루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실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올림픽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남자 축구 결승에서는 스페인이 프랑스를 꺾었습니다. 120분 연장 승부 끝에 5-3으로 역전승하며 32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기선을 먼저 잡은 건 프랑스입니다. 전반 11분 스페인 수비수가 잘못 걷어낸 공을 프랑스 엔조 미오가 강하게 골문으로 차넣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바로 바뀌었습니다. 전진 패스를 받은 페르민 로페스가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습니다. 7분 뒤엔 골키퍼가 쳐낸 공을 반대편에서 침투하던 로페스가 집어넣으며 역전합니다. 알렉스 바에나도 상대 수비벽을 절묘하게 넘어 골대 구석으로 향하는 프리킥 골을 터뜨립니다. 불과 10분 만에 세 골을 몰아친 스페인. 하지만 4만여 명 홈 관중의 응원을 받은 프랑스도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극적인 동점을 일궈냅니다. 치열한 연장 승부에선 새로 투입된 세리오 카메오가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프랑스의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골문을 비우고 뛰어나온 골키퍼를 넘기는 칩샷에 폭풍 질주로 쐐기 골까지 성공시킵니다.
Es un sueño, ¿no? El poder conseguir un oro, creo que es increíble. Ha sido una experiencia inolvidable para todos.
지난달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우승에 이어 32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까지 따면서 스페인은 세계 축구 최정상에 복귀했음을 확실히 알렸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다음 주 광복절 주간을 앞두고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생애 마지막 1년을 그리면서 15년째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 작품이죠. 뮤지컬 영웅을 이번엔 영화로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영웅의 두 배우 정성화, 정재은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낙 안중근 의사 역을 오랫동안 잘 소화해 오셨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그 한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이 네. 작품과 함께 했었으니까요. 예,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동안 해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정성화 씨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분이 갖고 있는 이제 올곧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관객 여러분들에게 뭐 실망이라든지 어떤 제 모습을 좀 더 이렇게 정갈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뭐 그런 마음가짐이 대단하고 큰 건 아니고 분리수거할 때 잘 씻어서 내보내고 네, 그리고 횡단보도 잘 지키고, 예, 그리고 운전할 때 음주운전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맞아요. 네. 그 정재훈 배우는 이제 설희 역으로는 가장 많이 네.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가상인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들과는 또 다른 무게감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저기 실존 인물들과 또 타임라인이 겹쳐서도 안 되고, 장면이 좀 더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모든 정당성을 저 혼자 들어가서 연기를 하다 보니 그게 힘들기도 하지만 또 그 무게감 때문에 재밌고 또 짜릿하기도 한 것 같아요.
혹시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대사나 이런 것들 따로 좀 있을까요?
저는 제 대사 중에는 할 때마다 우라통이 치미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네.
누군가는 나서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세계에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대사가 있는데 거기서 항상 누군가는 나서서 저는 그 대사가 늘 할 때마다 항상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누군가는 나서서.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섰던 네.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맞아요. 하니까 혹시 저희가 한 소절 좀 들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마지막 곡에 내 마음 왜 이리 약해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몸부림치며 떨쳐내려 애써 봐도 하나의 운명 이 정도
와 순식간에 여기를 공연장으로 만들어 버리시네요. 눈빛도 그렇고 성량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번에 그 실황 공연을
네.
스크린에서 영화관에서 볼 수 있게 됐어요.
네네네. 사실 그 뮤지컬 영웅은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기간 안에 이제 공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시내와 경기도 시내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좀 그 접근이 가능한데 네. 아마 지방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외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 현장의 어떤 그런 스펙터클이라든지 그런 감동을 똑같이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하게 돼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관객들이 그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게 VIP 앞에 있는 오피석보다도 더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배우들의 리얼한 연기, 그 거친 숨소리, 거친 그 확장된 연기를 정말 왜냐면 객석에서 그 오페라 글래스를 들고서 보시는 관객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가까이서 보려고.
네,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걸 이제 디테일하게 여러 방면으로 또 볼 수 있으니까 재밌지 않을까.
그 두 분 모두 다른 길에서 이제 배우까지 오신 건데 코미디언에서 네. 뮤지컬 배우로 너무 완전하게 자리를 잘 잡으셨고 바이올린 전공하시다가 배우로 오신 거잖아요. 지금의 꿈의 길까지 오기까지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좀 어떠신지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코미디 연기는 제가 하던 연기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코미디 연기에는 그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그 전에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여야 합니다. 이제 그런 기술들이 지금 뮤지컬 무대에서 굉장히 많이 발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어린 시절에 그 코미디언을 했던 이력은 지금 저에게는 굉장히 훈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제 지휘자셔서 아버지 때문에 바이올린을 했었던 건데 아빠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바이올린 했던 적이 없는 것처럼 그 뮤지컬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뮤지컬 영웅이 15주년을 넘어서 150주년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셨는데 어떤 작품으로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나요?
세계에 내놔도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뮤지컬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0주년이 되면 아니 100주년만 돼도 예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브로드웨이와 이제 웨스트엔드에서 대한민국에는 영웅이란 작품이 있더라라는 말을 이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랑스러운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말 세대가 어우러서 볼 수 있고 이 나라 참 대단한 나라다라고 항상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안중근 의사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어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소한 현실이나 네. 이런 것들을. 그걸 이어받아서 앞으로도 더 널리 예, 공연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체력이 되는 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서 35도로 더울 거란 예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과 전북 내륙,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밤도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까지 계속 덥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리 탁구 여자 대표팀이 독일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